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높이 들려온 노뱀처럼 우리를 살리게 인담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새벽에 작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리를 조아릴 때 그들에게 먼저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내주옵시고 소수들의 그 기도와 그 간구 속에 온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또 온전히 합당한 자들이 더더욱 계속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인담을 내주옵소서. 16개의 교회가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구하며 인도받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인담을 내주옵시고 모든 주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를 보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좀 든든하게 어떤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든든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3장에서 그 온갖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다 쏟아내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곧장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인물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이 4장 전반에 뭐 다윗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4장 전체에서 사실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를 빼놓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 4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면들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의한 의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전가된 그 의를 그렇게 너희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으로 3장이 정리되고 있다면 4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을 뽑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의 아브라함과 하와가 언약을 어겨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또 하나의 언약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1절 말씀은 잠깐 5절 말씀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문장을 잘 보세요. 2장 말씀 보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의 매개체고 저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서 물을 보내니까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이 그들 믿을 때 우리 거화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구원 또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자랑할 수가 없다. 성경에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이란 말 자체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을 한 거겠죠.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의가 아브라함 거화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성소에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백성들을 사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거화 되는 것이죠. 사절 말씀 보니까 더불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한 사람한테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로 5절 말씀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면요. 13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 할례 받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실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할례를 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칭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 그래서 할례와 그 아브라함의 구원은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답게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가 받을 그 구원 또한 우리의 공로나 이런 대가나 노력한 대가로 어떤 추구하면서 열심히 얻은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아니하였지만 싹스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잘 해보게 되어지면 99세 이삭을 언약을 받게 되어지고요. 사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만큼 그때에 맞게 안 주셨어요. 언약을 하시고 한참 훗날에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리브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기 전에 후손을 주기 이전에 이미 불신앙을 하고 하갈의 몸종을 불러가지고 그 몸종을 통해서 이미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의는 전적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또 이삭을 어느 날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많은 처참한 심정 가운데 이삭을 드리고자 하지만 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 후손의 씨를 이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수양이 예비되었음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수양을 대신해서 죽으면서 어떤 생각이 싹 들어갔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은 거야.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 그렇죠? 대신 속죄했다는 그 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많이 사실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일 정도로 우리가 닮아갈 정도로 그 믿음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만큼 모델적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가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큼 뛰어났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가 13절 말씀 읽어주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사실은 약하여졌어요. 바울은 지금 약해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읽게 되면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추론해 볼 때 아브라함의 전적으로 믿음이 좋고 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라고 판단하기 전에 사실은 믿음이 없고 그에게 언약을 지킬 만한 의지가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 22절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실제 창세기 읽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뛰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의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그 구원은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심을 받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예요. 아, 나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도 못할 그런 존재에 있고 완전적인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숨이 끊긴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시고 지성소에서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동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고 그 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넘어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 일. 4장에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 얘기를 마무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무리해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범죄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살아나신 이유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4장 25절에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냔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4절부터 보이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보이시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때 볼 것을. 나가 지금 누굽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수양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사건을 믿었고 후손들을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언약을 미리 받았고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드렸다. 믿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봤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야. 수양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고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후손들을 통하여서 올 하나님의 영광을 13절 4장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믿음 같아요. 사실은 그 믿음이 오실 메시아, 2000년 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왜? 그가 오면 그의 모든 것들이 살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믿은 것뿐, 믿은 것뿐이죠.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 것뿐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막 몸에 막 고난을 더하고 막 수도하고 잠적하여서 오랫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막 그냥 몇 년째 계속 눈 감추놓고 봐야 되고 뭔가가 내 의를 위해서 막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일 한 사람이 받는 건 대가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받은 그 구원은 그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그 믿음의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되는 그 순간 행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믿음을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갈고 믿음을 계속 정돈하고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싸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 중요하지만 그 싸움 속에 있을 생각은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믿음을 깊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어느 문제를 당했을 때 휘청거려요. 휘청거리면 구원의 근간이 흔들려버려요. 저는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닌데 지금 예를 들면 오랫동안 여러 곳을 거쳐갖고 믿음이 충분히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만나보게 되면 너무들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뭐지? 아,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막 뛰어오다 보니까 강나선들이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의 그 풍성한 그 은혜가 그 전체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지가 않구나. 그 부분들. 그러니까 잡아야 될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큰 은혜가 보이고 복음이 계속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계속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 너무 작게 보이고 내 믿음만 큰 거예요. 그 믿음은 너무 크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니까. 성경이 크게 보여야 돼요. 복음이 크게 보여야 돼요. 모든 사역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게 크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힘을 내고 살아가야 돼요. 힘을 내고 살아가려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가 않아요. 계속 사단이 괴계를 불화살을 쏘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멀리서 불화살을 하나 탁 쏘는 거예요. 탁 꽂혀가지고 이걸 빨리 꺼야 되는데 그 사람 믿음의 방패라고요. 그렇죠? 방패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적어지면요.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몸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긴 이기는데 만신창이가 돼요. 보세요. 방패가 없어 싸운다. 칼만 가지고 예를 들면. 수비를 뭐로 할 거예요? 때리고 몸으로 탁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죽진 않아요. 전신갑주가 있으니까. 근데 그 충격이다. 충격.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싸움이 또 왔을 때 야 이게 또 왔냐? 덜컹하는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애썼는데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막상 방향을 잡았는데 이 방향대로 하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고민 가운데 시간을 또 보내고 그 가운데 겨우겨우 들어오는데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딱 맞고서 또 쓰러지는 거예요. 죽진 않으니까요. 죽진 않는데 계속 몸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계속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항상 믿음의 길을 나가고 너무 부정적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내 삶에 내 구원을 물으니까 내 구원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구원을 꼭 안 받은 것 같고 또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많이 되어지고 그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안 같아. 그럼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부분을 묻고서 딱 발견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구원을 묻지도 않고 구원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 길을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쭉 이 길을 그냥 쭉 간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환난이 있는 인내가 연단의 연단의 소망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속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인내함이 주어지고 인내를 하면서 말씀이 있어야 참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참을 거 아니에요. 아, 믿음이 있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연단된 큰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은혜가 그때 환난 속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말라는 거야.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엎어지고 너무 쉽게 자빠져가지고 아프다고 계속 소리내는 것은 아이예요. 아이. 가끔 우리 피니셔스쿨 이렇게 엄마들 만날 때 대화 중인데 애들이 와서 막 뭘 조를 때가 있어요. 좀 대화 중인데 이렇게 막 엄마 뭐 먹어야 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 애들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말을 개입하든가 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했는데 우리에게 어른아이 같은 모습이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아이 같은 모습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아니 무엇이 우리에게 비어 있기에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 전쟁 속에서 계속 성도들이 구원을 다지고 구원을 확인해보고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닥을 붙잡고 그 한 가닥을 통해 한 가닥이 열 가닥이 되어지고 열 가닥을 통해서 백 가닥이 되어지고 그런 응답과 그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하고 연단된 성품이 생기면 소망이 생겨나고 또 미래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들이 온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준비하셨고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사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4절 말씀에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여기다는 말이 있죠. 여기다는 얘기는 정가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잖아요. 동물의 죽음이 백성들의 죄 사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제게 있던 빚을 현사모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내게 1억 2천의 빚이 있었는데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이건 무거운 것이잖아요. 이건 무거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무거운 마이너스 요인을 전가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닌데 너희 거라고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의가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거라고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 왜? 평생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볼 때마다 좌절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볼 때마다 낙심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볼 때마다 주저앉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사했다고 십자가 죽으신 그 보혈의 피 공로를, 그 대속 사건을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인 거예요. 계속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드리고, 왜?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은 계속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가던 그 길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6월절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서 죄를 해결하신 거죠. 칭의란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거 아시죠?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사면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 죄책, 죄에 대한 그 죄의식이 아직 안 사라졌어요. 근데 국가에서 특정한 날을 맞이해서 사면 처리한 거예요. 너희 모두 죄 없어! 국가에서 법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의롭다고 칭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예요.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언을 듣고 걷는 우리들에게 죄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내 감옥에서 아직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나를 사면 처리한 거예요. 감옥문을 나오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쭉 나오면서 뜨거운 햇살을 거니고 있는데 죄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다시 감옥을 두드린 거예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왜요? 아, 난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사면됐습니다. 아니요, 나 들어갈 거예요. 아, 못 들어갑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나는 이모냥인데 나를 사면했구나. 아, 감사하다. 정말 잘 살아봐야지 라고 달려가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감옥을 두들기고 들어가게 달라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양심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양심적인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내 죄를 파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 파낼 수 있습니까? 수십만 가지일 거예요. 그걸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의를 전가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거로 그걸 믿는 그 순간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저 죽음이 뭔 상관이야? 봤습니까? 지성소 안에서 들어주는 건 못 봤어요. 백성들은 그 바깥에 있잖아요. 못 봤는데 대제사장에 나와서 나오면 그 제사를 다 치르고 나온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1년 동안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 못 봤다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죽음 봤습니까,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렇죠? 참기를 내신 그 선지자, 왕 되신 그분이 그 일을 직접 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뭘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지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 의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의롭다고 선포된 것이지 의롭다고 평가된 게 아니야. 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위해서 수도하고 내 죄를 계속 닦아나가려는 그 자세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지. 네 죄를 네가 계속 사하며 살아라. 이 말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 살아도 떳떳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향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3장 이야기하고 거의 연결된 얘기예요.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의 죄.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믿음을 말하려고 있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11장에서 구원 말하고 있습니다. 접붙임 사건. 믿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요. 왜? 이게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믿음을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턱 끓여가지고 신약으로 쭉 끌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서는 믿음을 설명할 때 이 믿음은 창세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짝이에요. 저 구약을 설명해 놓은 게 신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저 의미가 뭘까? 그래. 아브라함 시대에 그 모세경 읽었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입장을 보니까 저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받을 구원의 예표였어요. 아브라함의 저 의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였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쭉 땡겨오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 이 가운데로 이것이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믿음을 오해 소지가 있지만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은혜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믿기에 적절하지 않았고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의의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의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기뻐져요. 이 가운데 믿음을 계속 드릴 때 그때 믿음이 커져요. 복음과 다르게 믿음을 막 키우는 것은 좋지 않아요. 믿음을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네가 한 게 아닌데 네가 한 것처럼 여겨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구원의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신 의였어요. 우리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구원의 복음 가운데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 교육자와 대표자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주를 향하여 참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또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또 루이스 목사와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화의 경제가 열려지는 또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준비 중에 있는 스리랑카 사역과 또 각 대륙의 많은 일들 사역 속에서 은혜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복음이 가득해지게 인담을 대해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인담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산업 현장에 있는 산업인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또 어미 아비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셔서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한 갑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사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곳곳마다 합당한 자를 만나 각 나라와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와 또 중보기도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며 사람들의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6개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